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1월 16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한국에선 그래도 오늘 23일에 발표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확산되거나 하지 말고 정말 꾸준하게 다시 그 숫자가 줄어달라고 전 국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의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와 발맞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건 물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은 이렇게 각 지방자치제별로 이 겨울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최대한 인권이 존중되면서 코로나 방역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송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산업이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시절 한국의 두 국적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사람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려고 구매한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한 중국 공장에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이 공장과의 거래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 탐사 취재 결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중국 단둥에 여러 공장에서 생산한 수십만 벌의 전신 보호복을 수입했으며 이곳에 북한 노동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둥 공장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북한 노동자는 쉬는 날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다며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서 국가를 위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이전보다 더 제약받고 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티라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인권 우선국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오히려 코로나19 봉쇄로 주민의 제한된 이동의 자유가 더욱 축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근 수년간 교육권 등 일부 여성 권리에서 작은 진전이 있었지만 해외에서 강제로 북송돼 구금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도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를 인용해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큰평 중국 국가주석 등 G20 정상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가 23일 배포한 선언문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진단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책임자가 미국에서 이르면 12월 1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5월쯤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몬세프 슬라위 백악관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는 현지 시간 22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슬라위는 또 백신이 승인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 접종 장소로 실어 나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과테말라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원들 밥값을 올리면서도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대폭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과테말라 의회는 지난주 역대 최대인 1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밀실에서 마련한 뒤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명목상 38억 달러를 할당했지만 실제로 국민 건강에 투자한 돈은 예산의 15%에 불과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는 시민 만여 명이 민생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알레한드로 잔마테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나요?
네, 지난해 말까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의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여전히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올해 초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들어서 노동자들을 소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노동 강도를 높여서 충성의 자금 헌납을 확대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중국 내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수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예.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에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규모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등지의 의류, 전자제품, 수산물 가공 공장 그리고 북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최근 들어서 충성의 자금 헌납을 확대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는 거죠?
네,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의 파견 노동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해외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 해외 종업원들도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
네.
80일 전투 기간 개인 자금을 쌓기보단 나라와 인민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당의 운명을 의탁하는 충신의 모습으로 투쟁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예.
당국이 목표로 세운 당 자금 납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성심을 발현해서 개인 월급까지도 당에 헌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도록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복무원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요.
예.
낮에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또 밤에는 노래방에서 추가 근무까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예.
공장 노동자들도 주 야간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3시간만 자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총화 모임을 해야 하니 다들 괴로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초과 근무까지 해서 번 돈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에게 다 헌납된다는 건데요.
네.
당국이 80일 전투를 명목 삼아서 충성의 자금 헌납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랴오닝성의 한 노동자 관리 성원은 월급 2,300위안에서 식사비만 뗀 2,000위안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당 자금으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장에는 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무려 40만 위안을 당 자금으로만 헌납한 것입니다.
아, 뭐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월급을 가져가 버린 셈인데 정말 이러면 좀 심한 노동 착취 아닐까요?
네, 한국은 물론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큰일 나죠. 네. 네.
하지만 당국에서 개인 월급까지 자발적인 충성심으로 당에 바쳐라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네.
임금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도 나중에 알게 된다 하더라도 네.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나마 최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전보다 조금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숙사에 격리돼 있을 때보다는 반찬이나 간식이 좋아졌다며 가끔 과일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일하는 거에 비하면 식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는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요. 그 안에서 심각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경경비대 도주 사건으로 20일간 유동이 금지됐던 양강도 회산시가
네.
지난 21일을 기해서 봉쇄령이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해산시에 인접한 다른 시군으로 드나드는 길목은 계속 통제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소식통은 시내에서의 유동만 풀리고 도내 다른 군으로 드나드는 길목은 추가로 25일간 더 차단이 된다면서
예.
해산시 경계를 벗어날 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시 내 이동만 자유롭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되는 건데 뭐 이러면 사실상 봉쇄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앞으로도 외부로부터의 물자 유입이 통제될 것으로 보여서
네.
주민 생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해산 주민들은
네.
이번 봉쇄 기간에 창고에 모아둔 땔감을 비롯해 식량을 모두 도둑맞아서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데요.
네.
몇몇 주민들이 봉쇄 기간에 안면 있는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창고를 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창고 안에 독만 놔두고 김치랑 된장을 다 퍼가고 화목도 구루마째로 없어진 상태라면서
네.
울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봉쇄령 기간 현지에 투입이 된 폭풍군단 군인들이 경계 보초를 핑계 삼아서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이런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야겠네요.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양정화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가호는 한국의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요. 2018년 1월에 데뷔했고요. 데뷔 이후에는 다른 가수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데뷔 전부터 SBS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인기 배우 이종석 씨가 부른 OST 내게와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편곡한 걸로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고요. 자, 그 밖에도 뭐 인기 드라마들의 OST 작업을 열어 맡으면서 차세대 OST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로 유명하죠. 가호의 노래 시작 들어보시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항공업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해진 업계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해 또 하나의 한국 대표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은 어떤 회사인지 또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체스코의 바질라프 하벨 공항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곳은 한국의 인천공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항 곳곳에 한글이 적혀있기 때문이죠. 한자나 일본어도 전혀 안 쓰여 있고요.
예.
오직 한글만 적혀 있습니다. 전체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으로 한글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체스코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글만 표기된 데에는 한국 기업인 대한항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약 10여 년 전에 대한항공은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이 체스코를 유럽의 물류허브, 그러니까 물류가 오고 가는 중심지로 구축하겠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지금도 체코항공 지분을 그 정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2017년에 해당 지분을 처분은 했어요.
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체스코에서는 한국 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 표지판 유지는 물론이고요. 한국인 전용 출입문도 2년 전에 만들어졌고 한국인은 이에 따라서 입국 수속도 간소화됐습니다. 한 민간 항공사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데요.
그러네요.
예, 그만큼 대한항공이 유럽 전역에서 위상을 높이게 되면서 한국의 위상도 더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에는 한국의 또 다른 대표 항공사 중 하나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두 회사의 통합은요.
예.
이 경영난에 처한 아시아나 항공을 회생시키기 위한 처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을 추진한 바 있죠. 앞서서
네.
한국 대기업인 현대그룹의 계열사죠. 그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산다고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영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잖아요. 이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자인 대한항공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상황은 좋지는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자, 아무래도 이 두 회사가 합해지면 한국의 항공업계 더 거대한 기업이 탄생한다 이런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항공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혹시 뭐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기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일까요? 두 회사의 합병 추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이 통합 방식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의 주채권 은행은 KDB 산업은행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은행은 국가 소유의 은행인데 현재 아시아나의 2대 주주입니다.
네.
이 KDB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회사격인 한진칼에 7억 1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해주고
예.
한진칼은 다시 대한항공에 6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에 13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이 모든 것을 인수한다는 계획이죠.
네.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 대한항공에 돈을 빌려줘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다만 이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것인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아시아나 항공을 둘 것인지는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 관계자는 항공업황에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간 여행도 제한되고 사실 항공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부실해지는 와중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사는 배경이 좀 궁금해지네요.
예, 대한항공과 한국 정부는 되레 역발상을 좀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항공 산업이 고사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개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국내 항공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항공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둘 다 정말 꽤 인지도가 있는 그런 항공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는 어떤지 좀 세계적인 항공사들과 견졌을 때가 궁금해지네요.
예, 둘 다 인지도가 꽤 있죠.
네.
세계의 항공업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한 국가당 한 개의 국적 항공사를 보유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두 개 국직한 항공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업체끼리의 경쟁이 이 때문에 좀 불가피해진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었다는 게
네.
그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대한항공은 노선망, 항공기, 공급 규모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의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네,
나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인천공항이요. 세계적으로 순위가 뭐 1위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국적 항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순위 자체는 좀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럼 자, 두 회사 합병하면 어느 수준까지 회사가 좀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 양사가 통합하게 되면요.
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됩니다.
네.
항공사의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달라지기는 하죠.
예.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세계 19위, 아시아나는 29위였습니다.
네.
단순 계산해보면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7위권으로 훌쩍 순위가 상승합니다.
네.
또 현재 대한항공은 173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86대의 비행기를 소유 중인데요.
네.
양사가 합치게 되면은 259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꾸준히 드는 프랑스의 항공사죠. 에어프랑스가 보유한 225대를 한국의 항공사가 제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한국의 두 항공사가 합해지면 뭐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 덩치가 큰 회사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구조조정 같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일단 회사가 하나가 되지만 구조조정이나 독과점 우려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 이후에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도 노조를 중심으로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구조조정 문제도 걱정이고 뭐 시장 독과점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사실 이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한 회사가 한 업종의 시장 점유율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치면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이제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네.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동종 업종 내에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예.
이를 불공정 거래로 봅니다.
네.
이를테면 항공권 값을 자체적으로 올려도 한국 국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을 다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뭐 어느 정도 차단하는 모습이죠.
예.
한국 정부 역시 외국의 국적 항공사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서 33%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비행기 값을 올릴 수 없다면서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한국에는 뭐 이렇게 기업 간 공평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또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거래법도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말고 저비용 항공사들이 또 많잖아요.
예.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빼앗길까 봐 좀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말 그대로 비행기 표값이 상대적으로 싸고요. 특히 한국 내에서나 한국과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위주로 항공 노선을 짜고 운항하는 항공사들을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의 경우 굳이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여행할 필요가 없고 10대에서 20대 젊은 층도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비용 항공사들이 꽤 각광을 받게 됐죠. 이로 인해서.
네.
그런데 이번 대형 항공사들 간의 합병으로 제주항공 등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후 항공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현재 고심 중이라고 하네요.
네. 저비용 항공사는 사실 나름의 시장이 구축됐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네. 연령이 좀 어리거나 저렴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 대한항공 잘 안 타거든요. 지금도. 네. 어떨까요?
일단 항공산업의 경우 이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클수록 정비 부품 수급이나 직원 훈련 등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예.
없겠죠. 또 항공기 운용과 노선망 연결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라는 저비용 항공사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게 돼서 저비용 항공사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 자회사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 때문에 이제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속하지 못한 그런 저비용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덩치가 커지니까 다른 이제 경쟁사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자, 그래도 뭐 우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 한국 정부가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요즘 너무 심하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팔을 걷어붙인 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 뭐 인수합병을 해서 예. 뭐 이 항공업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네.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면 모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나선 겁니다. 일단은 이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서 두세 시간 정도 다른 나라 영공을 비행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착륙 안 하고요.
네. 근데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해요. 저는.
네.
근데 이 비행기를 타면요. 해외에 다녀올 때와 같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쇼핑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쇼핑에 관심은 없지만 어떠신가요?
저도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네. 많이들 면세품 사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네.
물건을 사러
그렇죠.
해외로 가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면세품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항공업계 수익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은 외국 영공을 진입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출국 후 재입국으로
예.
간주를 하기 때문에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은 좀 침체된 항공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또 북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북한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고려항공 승무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항공산업도 훨씬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북한의 고려항공은 전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도 그 입지가 지금도 좋진 않잖아요.
네, 솔직히 좀 예. 그렇죠. 스카이트렉스가 전 세계 600여 개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여기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 2016년에 진행된 그 한 항공사 평가 사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순위에서는요. 북한의 고려항공은 7점 만점인 안전도 평가에서 5.5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의 대한항공과 중국의 중화항공 그리고 일본항공 등은 안전도 면에서 7점 만점을 받았고요.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분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의 고려항공도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잘 합병을 하고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서 한국의 항공사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항공사로 거듭나면서도 또 이용객들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Y2K는요, 1999년에 결성돼서 2002년까지 짧게 활동한 한국의 음악 그룹인데요. 그런데 그 구성원은 한국인 고재근 씨와 일본인 마츠오 유이치, 마츠오 코지 형제 이렇게 두 명의 일본인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꽃미남 록 음악밴드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활동했었는데요. 현재는 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특히 그룹의 메인 보컬이었던 고재근 씨는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서 다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Y2K가 1999년에 발표한 히트곡 헤어진 후에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피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보나요?
50여 년 전에 한국에는 한 봉제 노동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고요. 청년 전태일 열사입니다.
예.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다가 분신했는데요.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어느덧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가 됐습니다. 그의 사망 50주기를 맞아서 한국 정부에서는 최고 훈장에 해당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청년 전태일,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근데 이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 벌써 50년이 됐군요.
네.
보통 열사라고 하면요, 근데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고 충성을 다해 싸운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이 전태일 열사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청년 전태일은 한국 노동운동의 불을 지핀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요.
예.
1948년 대구에서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봉제 기술자였던 아버지가 파산하는 바람에 1954년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됩니다.
예.
전태일 열사는 가난 때문에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동대문시장에 물건을 떼어다 파는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학생복을 제조하던 청계천 평화시장에 3.14의 보조원으로 취직합니다. 이후 재봉사가 되어 통일사로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네, 자, 전태일 열사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웠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시 노동 환경이 어떤 수준이었나요?
네, 당시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청계천의 평화시장은
예.
의류상가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공장의 규모가 작아서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을 밀집시켜 일을 시키다 보니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햇빛도 비추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어두운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다는데요.
예.
게다가 환기장치가 없어서 폐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다라고 불린 보조원들이었고 대부분이 연령대가 13세에서 17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당이 커피 한 잔 값이었던 30원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도 옛날에는 정말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좀 바꾸고자 전태일 열사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 역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태일 열사는 재봉사까지 진급을 했지만 앞만 보고 달린 것이 아닌 주위를 둘러봤던 거죠.
이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게다가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당시 소녀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처지라서 전태일 열사는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당시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어린 노동자들과 비슷한 나이 되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배가 고파서 화장실에 가서 물로 배를 채우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전태일 열사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해고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전태일 열사는 함께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렴에 걸린 상태에서 해고되자 그녀를 도우려고 애쓰다가 자신도 해고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그는 1968년에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요. 이 법을 공부한 이후 그동안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망 밖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1969년 6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바보회를 만들어서 설문으로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리고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사업주들에게 알려지면서 전태일 열사는 해고되었고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분신을 하게 된 거군요.
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알리면서 노동운동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핍박과 탄압뿐이었는데요.
예.
근로기준법은 전태일 열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에 대한 배신감만 느끼게 되면서 근로기준법 책을 태우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책만 태우려고 하지만 경찰들과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더는 희망이 없어지자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뒤 근로기준법 책과 함께 태웠는데요. 불타는 몸으로 걸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다가 사망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 희생했어야만 했다는 게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전태일 열사의 사망이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고 대학가에서는 단식 농성, 집회 등이 이어지는데요.
예.
청년 전태일의 죽음에 분노하면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외쳤습니다. 또 전태일 열사는 숨을 거두기 전에 어머니 이서선 여사에게 유언을 남긴데요.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
이서선 여사는 아들 전태일의 유언대로 노동운동을 이어가는데요. 그녀는 정부와 협상해서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또 노동교실을 열고 노동자들 교육하고 동서의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고요. 청계피복 노조는 1998년 해체될 때까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또 이서선 여사는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고요.
네, 청년 전태일의 희생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어쩌면 평생 자신의 삶을 노동운동에 바쳤기에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전태일 열사에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최고 훈장에 해당하는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 거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 등 가족을 초청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거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해 수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태일 열사 그리고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숭고하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피플 시간에는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정철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을 때 또는 처음 간 식당에서 먹은 밥이 너무 괜찮았을 때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 really enjoy the meal. 자, 여기서 enjoy, E-N-J-O-Y는요, 즐기다라는 뜻이고요. meal 하면 한 끼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really 하면 정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써서 I really enjoyed the mea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맛있는 식사 한 끼만큼 든든하고 행복한 것도 없죠. 이 표현 잘 외워두셨다가 맛있는 식사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I really enjoyed the meal.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1월 24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산 3지점 영하 12도, 강계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4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함흥 영하 3도, 청진 영하 2도, 해주 원산 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지점 3도, 강계 4도, 평양 신의주 5도, 사리원 6도, 개성 해주 청진 8도, 원산 9도, 함흥 1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상승한 42.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상승한 1872.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3% 상승한 24.3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4.9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서울시 같은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연말을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고비로 여기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에 들어간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도 걱정인데 연말 연시 행사도 많고 또 각종 모임도 많다 보니까 걱정이 더 큰 거죠. 지금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 이런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효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 자제해달라. 특히 식사와 회식 자리에선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만큼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길 요청드린다. 모임 없는 연말만이 일상 있는 연시를 가능케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참 1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게 정말 힘들지만요. 이 이후의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올해 연말은 정말 더 꾹 참고 다 같이 고생 좀 더 하더라도 꼭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국의 실력 있는 여가수, 인기 드라마 OST도 많이 부른 가수 헤이즈 씨.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특히 세계적인 히트 드라마 도깨비 OST로 워낙 유명합니다. 이 가수는 2014년에 데뷔했지만 2015년 언프리티 랩스타 2를 통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 계절에 잘 맞는 노래죠.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